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강물에 뿌리를 내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 템플 대학교 창립자인 러셀 코엘 박사님이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총 모인 인원이 4,043명 이 모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강연도 하고 설문도 조사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4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아주 선명한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인생의 목적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헛된 성공입니다. 행복 없습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넘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다일까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감사하고 이건 감사하지 않고 이건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르러서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실수하고 실패한 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없이 감사하며 사시나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고 싶으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 길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파멸이요 후회와 공허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이쪽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이쪽 길도 선택할 수 있고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길을 선택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곳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충만이 있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후에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세 가족 오늘 세 가족 이렇게 두 분이 등록을 했는데 세 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시지? 그래 내가 유심히 봤더니 그냥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새 가족은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고소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신기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네요?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행복해요. 하루 종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른 삶,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 길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 그 능력이 내게 흘러오면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충만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성공하길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많은 재산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 허무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인생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내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기뻐요. 늘 행복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요. 그 충만함이 마침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 되고 나의 일터가 되고 최고의 삶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열매를 맺으면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인생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아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정말 문제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끝없이 사랑이 흘러오면, 사랑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수없이 봤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도 없어요. 저는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끝없이 붓고 계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조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은혜요,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은혜,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은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느냐?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만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끝없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요, 미워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미워해요? 싫어한 사람이 없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누구를 보든 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돌보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면 사랑의 열매로 충만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끝없이 흘러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실까요?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셔.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다가 다 애우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기쁘죠.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기쁘죠. 또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하면 어떡해요? 기쁘죠. 내가 꿈꾸고 노력했던 일이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끝없이 바뀌어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변함없는 기쁨이 있어요. 신비한 기쁨. 이 기쁨.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십자가에서 피어오르는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있죠. 누가 생각나요? 저는 세례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광야의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뚝 끊기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 거야. 제자들이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매일 우리 집에 오던 우리 가게에 오던 사람이 우리 가게는 딱 발 끊고 저쪽 가게로 다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수많은 사람이 내게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께로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쇠하는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쇠하는 기쁨? 이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쇠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게 기쁜 거예요. 왜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 그 길을 닦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그 사명을 다 완성한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사역할 때가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빼앗길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시기 질투가 소용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와 함께 사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신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베풀었는데 고맙단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 속상하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뿌리를 잘못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밀려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무한한 기쁨이 솟아나는가. 이 기쁨의 열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실까요?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화평하다는 것, 평화가 넘친다는 것.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죠? 네. 제가 읽어야 돼. 이게 몽롱해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아직도 못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오늘은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뭐 그냥 분쟁이 없는 그게 아니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이런 화평의 열매를 찾기가 어려워요. 전쟁이 계속되지요. 분쟁 계속되지요. 갈등이 있지요. 미움으로 가득하지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화평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나 화평을 원해요. 사람들은 나 평화를 원해요. 그러나 평화를 누리지 못해. 화평이 없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화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화평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높은 데서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우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그것이 내 눈에 가리워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아는 이 아무도 없고 평화의 왕이 입성하는데 이 평화의 왕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화목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십자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여기에 화평이 있어요. 우리는 그 화평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일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피스메이커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평화가 임하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지?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불을 끄는 사람이요, 불을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내 의, 내 자존심보다
화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제안을 받았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게 강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뭐냐? 평화로운 당의 운영. 평화로운 당의 운영에 대해서 와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
우리 교회 당회가 평화롭다는 것이 우리 총회, 우리 교단에만 알려진 게 아니라 이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거든요. 성결교까지 알려졌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반대로 마음이 먹먹했어요. 왜요?
평화로운 교회가 드물어.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화목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직분이 뭔 줄 아시고 어디 가서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뭐 다투고 있는 상황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가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그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분위기가 환해지고 즐겁고 피스메이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또 하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우리 교회 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나온 생애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